오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2장 5절로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2장 5절로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서 해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 일 본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맞벌이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우리 지난주 그 이 그리스도의 도를 회방하는 적 그리스도가 이미 사도 요한 시대에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한다고요. 그렇죠? 네.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은데 능력과 권세와 기적과 표적 이런 것들은 전하는데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예. 이걸 부인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꺼리 낀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하서 그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자라고 했던 이게 무슨 말이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꺼리 끼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헬라인들에게는 뭐라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고 잘해봐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네. 그럼 미련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멀리 한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거를 이제 가리는 거죠. 그죠? 예. 네. 하나님은 영이시다.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유익은 무익하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 붙잡고 간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육신 그리스도에게 임해갖고 잠시 동안 있었던 거지 십자가 달리기 전에 떠나셨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니까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리스도와 예수를 분리시키는 거라고요. 그렇죠? 교묘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영광, 권세 그러는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 육신은 육은 무익하다 그랬는데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든지 그래서 완전히 금욕주의로 나가든지 아니면 이거는 상관없다. 어차피 그런 건 거니까. 예, 하나님의 영이 중요하니까 이것만 붙잡으면 된다. 그래서 이제 쾌락주의로 나간다 그랬죠. 그렇죠? 이렇게 복음에서 떠나서 이제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걸 변증하는 서신입니다.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분.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예. 대제사장으로 세워진 아론의 지파가 맡은 그 대제사장역과 완전히 다른 대제사장으로서 어떻게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또 사함을 받고 처리가 되는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떻게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셨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예, 변증해 나오는 서신인데 이제 앞부분은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천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분이 예. 이 땅에 육체로 오셨는데 천사보다 더 뛰어난 거죠. 그렇죠?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예. 육체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천사보다 더 뛰어나다고요. 그게 어떻게? 그게 이제 2장에 와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죠. 네. 그 히브리서 앞장에 보면 그 1장 4절에 보면 1장에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음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네. 시편에 있는 말씀이 인용해서 그런 거죠. 그렇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내가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를 택해서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 본인이 뭐 그렇다 그러면 뭐 그런가 뭐 그냥 그러고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사무엘 하에서도 이건 사무엘이 한 거예요. 저기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거죠. 7장 14절을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지정해서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다스 징계하리오니와 하나님께서 그를 예 언약해 주신 것 내가 그를 왕으로 세우고 그 나라 영원한 나라가 되고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소위 말하는 다윗 언약을 그래서 여기서 그 시편 그 2장 7절에서 말하는 나는 다윗이죠. 그렇죠? 예, 다윗의 시편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이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나? 그러고 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인간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면은 그 격은 인간인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다 그런 정도로만 이해를 하지 우리가 생각하는 제2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시편 기자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윗이나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오셔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그냥 하나님이 택한 사람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거죠. 예. 천사들 중에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한 천사 없잖아요. 그렇죠? 천사를 보고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다 말한 적이 없다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리스도는 분명히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는데 천사보다 뛰어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치리하실 때 이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것도 다윗의 시편을 인용한 거죠. 8편 4, 5, 6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인데 이 하나님보다를 어떠한 그 여기는 천사들보다 모두 못하게 하시고 하는 것도 있어요. 72년 보면 네. 영화와 존귀를 거느리셨도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그랬는데 근데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 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되겠지만 아직 그거는 완성된 것이 아니다는 거죠.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지만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신데 천사들 보고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런데 이분은 이는 내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라 침례 요한에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는데 성령의 비둘기같이 하면서 하늘에서 그 소리가 울렸다 그랬어. 그렇죠? 예.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한 존재처럼 보이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는 것이 단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건 모두가 아는 바고 확인한 바예요. 네. 분명히 인간으로서 죽임을 당했어요. 왜? 왜죠? 아니 사람이 하나님처럼 행동한다고 그랬던 거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이건 신성모독이지. 배심원들이 다 거기에 맞다고 동의를 하고 그렇게 판결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 하나님을 모독하는 중재로 예. 다시는 그 얘기 꺼내기도 싫은 예. 저주받은 사람인데 분명히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죽은 것도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저주를 받아서 죽은 자인데 아니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라고요? 너무나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꺼내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그런데 완전히 이게 뒤집어져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 받으셨다고요. 그렇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죠.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일으켜셔서 보좌 우편에 그 영광된 자리에 존귀한 자리에 그 아들을 앉히신 거라는 거죠. 예. 스데반 집사가 이걸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가운데 하늘을 보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걸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예. 난리가 났죠. 예.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죠. 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이게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부르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놀라운 거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유대인들은 꺼리끼는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로 행하신 것은 주님께서 이로 행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한다는 것이 우리처럼 그냥 간만 보고 죽음 이런 거네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죽음 속에 들어갔다 나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걸 이루신 분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온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 육신으로 오지 않았으면 이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것도 실제가 아닌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영으로 존재하고 아무도 근접할 수도 없고 아무도 그를 건드릴 수도 없고 무소부위하고 하나님 같으신데 우리하고는 공감이 전혀 안 되는 그냥 말로는 그렇다 하지만 누구도 아무도 확인할 수 없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사람이 경험하는 것 모든 걸 다 경험한 것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도 없으신 분이신데 오히려 세상은 심지어는 유대인들까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 하는 제사장들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거꾸로 정죄를 받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해 왜 그렇게 하셨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죠.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없으면 죄에서 구원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러면 그거는 그런가?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뭐 우리 위해서 하셨다 그러니까 뭐 죄를 사해 주셨다니까 그런 것보다 그럼 나 믿지 뭐.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걸 붙잡는 거죠. 얼마나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혹시 이 시대가 그렇지 않을까?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렇죠? 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그런 일이 되는데 노골적으로 그러지는 않죠. 예. 인정을 하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께서 잠시 동안 영으로 침례받을 때 예수에게 임했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 전에 떠난다. 그건 예수가 저런 거고 하나님이 왜 죽어? 예. 영원하신 분이신데 이게 살짝 비틀어놓으면 그 사람이 죽는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아, 그러신 건가? 그러고 보니까 그럴만도 하네. 예. 그냥 예수님의 몸을 빌려서 잠시 동안 그렇던 거지. 예. 그리고 이제 그러한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는데 왜 이분께서 육신의 몸으로 오셔야만 됐는지,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해야 되셨는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니까, 그렇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는데 뭘 구하겠습니까? 진짜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모로 조금씩 보여주시고, 물론 희미하죠. 완전히 드러나진 않은 거지만, 그렇지만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 보여주시고 마지막 때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루셨는데, 근데 사람들은 연결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건 맞아도.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확인시켜 주시니까 그때서야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아,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였구나.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정말 언약의 성취자이구나. 그 믿음 안에 서는 거거든요. 이건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때 보내셔서, 그냥 보내셔서 뭐 그 하나님의 영광, 많은 기적과 능력과 표적과 말씀으로 나타내시고 그리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죄짐을 모 한 몸에 다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짐승의 피와 피로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흠없는 피로, 하나님과 이 죄인들 가운데 중보자가 돼서 그 대속죄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구하고, 이러한 대제사장이 죄 가운데 있고 죽음에 넘겨지고 그럼 할 수 없어서 또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로 이루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신 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오게 하시는 일이,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구원의 일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됐다 그러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는 일에 다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린 부모가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는데 쓰임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라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고 그게 사실이라면 사실 우리 육신의 부모보다 더 확실하고 근원적인 영적인 부모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대제사장이 이 하나님을 누구신지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는데 신성모독이라고 정죄하고 십자가에 넘길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죠. 어떻게요?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여기 창시자 그랬죠. 네. 여기서가 히브리서 그 12장에 나오는 믿음의 주요할 때 그 주, 똑같은 단어를 쓴 거예요. 창시자. 예. 이게 큐리우스라고 쓰는 헬라우, 보통 때 주는 다 큐리우스라고 썼는데 그러한 주가 아니라 알케가우스라는 파이오니어, 개척자라고 그랬죠. 새로운 것을 연 창시자이고 개척자이고 그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이분이 뭘 부족해서 이분을 연단을 시켜갖고 완전한 자로 세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구원의 일에 고난을 통하여 그걸 이루는 것이 합당하도다 이런 뜻인 거예요. 예.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냥 보면 오해하기 쉬워요.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됐다니까 고난이 없으면 좀 온전하지 못했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이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이루는데 왜 고난이 필요합니까? 이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라 죽음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죽음에 이릅니까?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거죠. 그렇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더군다나 유대인이라면은 말할 필요도 없죠. 예. 온 세상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짓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알지 못하는 저들 하나님부터 저주받은 함께할 수 없는 죄인들 그런데 우리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이라 부르고 우리는 그의 그런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게 다가오지 않는 거죠. 소수의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죠. 이 무력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려고 그러는 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들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늘 그거 바라보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들과 싸우는 가운데 겪는 어려움인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신성모독죄로 죽임을 당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런데 히브리서 구자는 이제 고백하는 거죠. 그것이 마땅하도다.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 죄사함을 위한 희생제물이 대속제물이 드려져야 되는데 짐승의 피로 되지 아니하고 흠이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인간이 범죄해서 지은 죄를 짐승을 잡아서 속죄한다 결국 그게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흠 없는 몸을 제물로 드려줘서 아무도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준비하시고 아들도 그 아버지의 뜻을 의롭고 선한 것을 알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예. 하나님께서는 나를 대속제물로 드리시는구나.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그 뜻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십자를 앞에 두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알죠.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이 없어서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이 길밖에 없으니까. 예수님도 아시죠.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소서. 아버지를 아니까. 그리고 이것이 유일한 길이니까 네.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오셨다는 거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렇게 그래서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치러졌다는 거죠. 예. 그리고 죄값이 치러진 것으로 이제는 죄짓고 말고 그냥 살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세우시는데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말씀대로 예. 그 많은 아들들을 예.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에 이 땅에 그 수많은 영혼들 모두가 죄 가운데 있었는 죄들 그렇지만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룬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삼을 받고 저들을 의롭다 하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 끝나고 기도하셨던 대로죠.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들에게 주었는데 저들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그 영광을 보게 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했던 이름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으로 보내셨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 부활이 중요한 만큼 이 성육신도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죠. 네, 성육신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시비를 많이 걸었죠. 그렇죠? 예. 아니 마리아가 요셉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그걸 누가 믿습니까? 그런데 기독교가 이제 온 세상 퍼지고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죠. 그런가 보다 별로 시비를 안 거죠. 그렇죠? 우선 태어났으니까. 구유에 태어나갖고 우리 성탄절 얼마나 어렸을 때 교회는 안 다녀도 성탄절만 되면 가까이 오면 선물 받을까 생각에 예. 기뻐하고 뭐 크리스마스 캐롤 부르고 뭐 예. 연말 분위기가 났었는데 별로 시비를 안 걸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는. 네. 근데 그거는 어떻게 그것도 다시 뭐 리플레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때 그 목격자는 동방 박사들하고 그 밤에 양을 돌보던 목자들하고 그런 정도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도 그 사실 모르죠, 그게. 요셉을 통해서 낳는 다들 요셉을 통해서 낳았다고 물론 저기 동방박사나 예, 그 목자들은 천사들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랬으니까 그렇게 생각은 안 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냥 요셉이 낳은 아들로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거다 그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도 요셉이 순전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그걸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셨지만 예. 그래서 이 생육신 성육한다는 것도 보통 기적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게 확인이 되고 나니까 그것도 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그 아들을 내서 이 땅에 보내셨구나.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주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단은 이걸 가리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가려지면 그 다음엔 성령으로 하니까 예. 뭘 하려고 해도 관계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천사들을 동원하고 그럼 분위기가 뭐 하나님이 진짜 뭐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처럼 예. 그런데 다 미혹당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예. 사람들은 거기뿐이에요. 사람들이 구하는 게 십자가 못 박여 죽어? 왜 죽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죄사함을 준다 그러는데 죄사함? 아니 누가 나 고소한 적도 없고 뭐 붙잡혀 끌려간 적도 없는데 무슨 죄사함이야? 그럴 거 아니에요. 세상은요.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살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힘든 것, 꼭 이루어야만 되는 것들, 이루고 싶은 것들. 그런 게 문제지. 무슨 죄사함입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고발당한 적도 없고 진짜. 예. 재판장 가본, 법원에 가본 적도 없는데. 예. 예. 사람들은 그런 거 관심이 없다고요. 그렇죠? 근데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예. 사단은 교묘하게 이걸 노골적으로 부인하는 사단도 물론 그리스도 있긴 있죠. 근데 많은 경우에는 이걸 살짝 왜곡시키고 비틀고 그래서 이걸 분리시키고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하고 예. 정말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정말로 우리가 뭘 구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무엇으로 열광을 하고 있는지 이게 여러분들 보이셔야 돼요. 근데 나도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사람들이 기도하고 사람들이 모여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네. 이거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예. 이, 제가 모처럼 어떻게, 예, 이사야서 53장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동영상을 봤어요. 우리 한번 같이 보죠. 예. 이사야서 53장은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거의 금기되시다시피 했죠. 뭐, 금기까지는 아닐지라도 회당에서 저기 이 율법서하고 예, 그 선지서로 하고 이제 뭐 우리 통독하는 것처럼 이미 돌아가면서 읽는데 거기서 이사야서 50장은 뺐대요. 그러니까 그냥 코 빼고 그냥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이게 무슨 말이지 알지도 못해요. 예. 그런데 이사야서 53장 갖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동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한글 자막 있는데 죄송합니다. 영어 자막까지는 안 돼 있어 갖고.
חולוינו הוא נסר מחובנו סבלה
ואנחנו חשבנו הוא נרגוע מוכה אלוהים מעונה
אכן הוא נשא את המחלות שלנו סבל את הכאבים שלנו ואנחנו התייחסנו אליו כמו אל חולה במחלה קשה שאלוהים גרם לו להיות מושפל ומעונה
הוא לקח את כל הכאב ואת כל הסבל ואת כל המחלות עליו ובכל זאת אנו דחו אותו
הוא עשה לנו טוב ובעצם נתנו לו רע בחזרה.
הוא סובל בגללנו, בגלל כל בעצם העבירות שאנחנו עושים, אז הוא סובל את הכאב הזה.
הוא נתן לנו מעצמו, הוא סבל בשבילנו, הוא לקח את המחלות שלנו, את כל החטאים שלנו.
מעוצר וממשפט לוקח את דורו, מי ישוחח, כי נגזר מארץ חיים, מפשע עמי, נגע למו. ויתן את רשעים קברו ואת עשיר במותיו, הלא חמס עשה ולא מרמה בפיו.
בפסוק 12 כתוב, תחת אשר הערה למוות נפשו. מה התוצאה של הסבל שלו בסופו של דבר?
הוא מת.
הוא מת. הוא ימות. עם עשירים, איזה כיף. אני גם רוצה.
אז קיצר ישימו אותו על דברים שהוא לא עשה וקיבל על זה. הוא מת, אבל לא מוות עם כבוד.
קודם כל, האם זה משהו ששמעת על המשיח, שכל הדברים האלה אמורים לקרות לו?
לא.
זה לא.
יש גם את התיאור הזה, לא רק בפסוקים אלה, אבל גם בזכריה, בדניאל, במקומות אחרים. וגם הרבנים העתיקים הבינו שהמשיח אמור לסבול.
והוא מחולל מפשענו, מדוקה מהבנותינו, מוסר שלומנו עליו ובחבורתו נרפא לנו. כולנו כצון טעינו, איש לדרכו פנינו, והשם יפגיע בו את אבון כולנו.
אבל הוא נפצע בגלל הפשעים שלנו, בגלל החטאים שלנו, מושפל, נענש כדי שלנו יהיה שלום, ובזכות הפצע שלו נרפאנו. כולנו עבדנו כמו צאן, כל אחד מאיתנו פנה לדרכו, אבל אדוני הטיל את האחריות על החטאים של כולנו.
הבנתי, על פי הפסוקים, כאילו הוא יספוג את החולי והרוע שלנו, וזה ירפא אותנו, והוא בעצם יהיה בן אדם שנענש, שהוא ייקח על עצמו את כל ה... אוקיי.
ייקח את כל העוונות שלנו, ואת כל המחובים, ואת כל מה שעברנו.
הוא לקח על עצמו את הכל.
שכל החטאים וכל הדברים הרעים וכל העונש הכבד, אלוהים כאילו הכניס את זה באדם אחד.
אז על כל אחד מאיתנו לשאול, האם יש בי חטא?
האם אי פעם גנבת משהו? אפילו משהו קטן, או משהו להוריד משהו מהאינטרנט שלא שייך לך?
מי לא?
למשל, האם אי פעם שיקרת?
כן.
בוודאי, כל אחד משקר פה.
גם אני לא זכאי בזה.
האם אי פעם חמדת?
כן.
ברור, אני חוטא גדול.
וגם לפי התנך, כל המחשבות וגישות הרעות שלנו, כמו אנוכיות או הגאווה או כל הדברים כאלה, הם גם נחשבים לחטא. אז אם למשל אנחנו היינו מקרינים כל המחשבות שלך על מסך, וכולם שמכיר אותך היו רואים אותם, היית רואה רק מחשבות טובות שם, או גם כמה לא טובות?
גם וגם, כן.
קודם כל, ברור שתראה גם מחשבות לא טובות, אז כל האנשים, גם הצדיק שבצדיקים, יהיה להם מחשבות רעות בראש.
אבל היו לפעמים מחשבות שהייתי אומרת, אם היא הייתה נעלמת, זה היה טוב.
אלוהים הוא קדוש וטהור לגמרי, והוא לא יכול להיות בנוכחות של חטא. אז זה בעצם, החטא שלנו מפריד אותנו ממנו, ומגיע לנו בסופו של דבר גם עונש. כתוב ביחזקאל 18 פסוק 4, שהעונש שמגיע לנו זה מוות. בסופו של דבר, הפרדה מאלוהים לנצח. אז בסוף אתה חושב שאתה צריך סליחה וכפרה על החטאים שלך או לא?
כן, 100%.
גם אני, גם כולן בעצם, אין מישהו שלא.
אבל יש גם חדשות טובות, כי אלוהים הוא לא רק שופט, הוא גם אבא שאוהב אותנו. ולכן הוא נתן בתורה את המערכת הקורבנות. הקורבן היה לוקח על עצמו את החטאים של אותו בן אדם. כתוב שהקורבנות יפסקו. ושבמקום הקורבנות שהיו, אלוהים ישלח בן אדם שיקרא המשיח.
שיקח על עצמו את כל החטאים.
בדיוק, וזה מה שקראנו עכשיו. אלוהים נתן לנו בתנך תיאור מאוד ספציפית של מי המשיח יהיה כדי שנזהה אותו ולא נפספס אותו. וכמובן זה מאוד קריטי שנדע מי הוא הבן אדם הזה, כי בלעדיו אין לנו את הכפרה והסליחה כדי שהוא ייקח את החטאים שלנו.
כתוב בדניאל פרק ט' שהוא חייב לבוא לפני חורבן בית המקדש השני. אז בעצם זה היה ב-70 לספירה. אז המשיח היה חייב לבוא לפני זה, לפי התנך. כתוב גם במיכה ה' שהמשיח הזה יוולד בבית לחם. וגם כתוב בישעיהו, מה שקראנו עכשיו, ישעיהו נ"ג, שהעם שלנו נדחה אותו בהתחלה, ושהוא יסבול וימות. וכתוב בפסוקים אחרי זה, אחרי שהוא ימות, הוא יקום לתחייה, ואז כתוב, כשגויים רבים יקבלו אותו, והם יכירו את אלוהי ישראל בגללו. אז עכשיו, מהתיאורים הללו, מהתנך, יש מישהו בהיסטוריה שהגשים את הדברים האלה?
אני לא יודעת.
לא, לי לא ידוע. לך ידוע?
יש מישהו שהגשים את זה?
לא, לא שאני חושב. יכול להיות שיש ותגיד לי עכשיו, אני אגיד, אה, כן, אבל עכשיו לא עלה לי לראש.
ישו.
שמע, שוב אני חייב להזכיר שאני לא מאמין בזה בכלל, אבל לפי הסיפורים וכל מה ששמעתי, כן, זה מתאים לישוע. עשו ממנו איש קטן לאיש גדול, שהוא בעצם כן עשה מעשים טובים, והוציאו אותו בדיוק ההפך.
תראה, אני מאמין שישוע, שבא לפני חורבן בית המקדש, שהוא הקשים את אלה בדיוק, הוא בא לפני 70 לספירה, הוא נולד בבית לחם, שהעם שלנו דחה אותו, הוא סבל ומת, אבל הוא קם לתחייה, והיו 500 אנשים יהודים שראו אותו חי אחרי שהוא מת, והם כתבו עליו, וגם כמובן הגויים קיבלו אותו אפילו מיליארדים, והמשיח אמר, אני אקח את זה על עצמי. אני, כל הסבל והעונש שהיה מגיע לכם, אני אקח את זה על עצמי. אבל כדי לקבל את זה, אנחנו חייבים לעשות מה שהיו עושים אז. מתוודים על החטאים, מצטערים עליהם, להתחייב לא לעשות אותם עוד, וגם להאמין ולהעביר את החטאים שלנו עליו. רק אם אנחנו נאמין באותו משיח ונקבל אותו, אז הוא יקבל את כל החטא שלנו על עצמו.
לא נראה לי ששמעתי את הדברים האלה בגלל שהנושא מגיע לישו, כבר יש כזה מחסום שלא רוצים אפילו לחשוב על זה, לא רוצים לפתוח את הראש, להיות, באמת, להביא לזה מחשבה קצת. זה, לא יודע, מסתכלים עליו כאילו, כן, כמו שכתוב בפסוק הזה, שדחו אותו.
이사야서 53장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도 자 찾아보면 예수. 글쎄. 다른 사람들도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얻은 백성이라고 해놨던 유대인들이 이걸 모른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인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뭐 다른 사람한테 나쁜 짓 하고 뭐 훔치고 뭐 하고 이런 죄 얘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죄 때문에 밤낮 성전 제사를 드리고 그러는데 죄가 뭔지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보다 큰 게 없는데 그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죠. 왜 예수 하나님으로부터 보내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고통과 환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사야서 53장이 이거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까지도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그 일을 말도 안 되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드러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이었어. 실제로 하나님이 그러신 거야.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지금은 이 복음 하나하나 확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믿음에 서서 정말 다가올 환난을 주님께서 이겨하셨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이 마지막 때가 돼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이게 주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네. 오늘 은정자매 간증도 들어야 되는데 네. 시간이 안 되는 것 같네요. 근데 제가 하나 조금 전한 메시지 중에서 불분명한 곳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부활이 십자가의 열매라고 했었죠. 예. 근데 하나 우리가 조금 더 확인할 것이 있어요. 예. 시간상으로 보면 분명히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었던 거죠. 그건 사실인 거죠. 그러한 인과 관계는 분명한 거예요. 예. 그런데 십자가가 없었을지라도 주님은 죽음의 권세 아래 영원히 있을 수가 없는 분이시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이건 당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의 본질에 속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이신 거죠. 그렇죠? 근데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그렇게 드러내 보여주신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는 열매고, 그리고 사실은 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에게죠. 그렇죠? 예수님은 본질이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거하고 감당이 되질 않잖아요.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드러내신 것은 우리도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연합한 자로서죠. 그랬을 때 부활에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거는 열매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대해서는 부활이 십자가 열매가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는 시간적으로 보면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지만 사실은 부활은 하나님의 본질에 속한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이해인 거예요. 네. 그래서 부활이 십자가의 열매라 그러면 또 오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고 또 반박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네. 이건 본질에 관한 문제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주님에 대해서는 더 정확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신 거지 하나님의 그 음성을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이건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한 자가 부활에도 연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예, 어떤 때는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이고 할 때 정말 우리가 혼동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시고 왜 일을 이루셨는지 이게 어떠한 일인지 그 진리 아래서 서는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말 마지막 때 갈수록 온갖 것이 이것을 가리고 왜곡시키고 그래서 진리에서 떠나게 만드는데 우리는 그럴 수 없죠. 그렇죠?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네. 우리 다음 주에도 좀 더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